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이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드린 기도와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은 기도 제목에 응답 이전의 기도보다 응답 이후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간절함은 응답 이전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나도 응답 이전에 기도 드리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그녀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드린 기도가 성경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응답 이전에 드리는 기도의 그 간절함과 그 태도가 응답 이후에도 동일하게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예, 기도는 우리가 흔히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의는 그렇게 내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누가 더 많은 것을 받아내는지 또 누가 더 큰 것을 받아내는지 또 누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을 받아내는지 시합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크고 많은 것 받아냈다고 생각하면 약간 우쭐해지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1년, 2년 된 친구보다 30년, 40년 된 친구가 훨씬 더 깊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무슨 얘기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잘 알아듣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만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네. 나번 명함의 앞면, 즉 겉사람보다 뒷면,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자 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에는 명함의 앞면은 되게 좋은데 뒷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명함의 앞면보다 뒷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업적이나 나의 타이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명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저 목사 정한조 왔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분이 좋았고 아니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속이 되게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잘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타이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언제나 다수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수는 항상 작았습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창조적인 소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소수는 아마 군림하려는 소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자신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자신의 삶의 자리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앞에 설 것인지 우리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욕망 앞에, 나 자신 앞에 또 욕망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대용품 앞에 살 것인지 그 우리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고스란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4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기쁨으로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이고요. 예, 사무엘상 2장 11절 암송 하신 분, 예, 앞에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다시 한번 내 볼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네, 아멘. 네. 또 다른 분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잠깐. 네. 뒤로 돌아가시면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멘. 예, 또 해보실까요? 예, 제 뒤에, 네. 아멘. 마지막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네, 오늘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엘리는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예, 엘리가 두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뭐였죠? 예,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은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 때 드린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의 몫은 분명히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가슴 부위와 그 뒷다리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종들을 시켜서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삶는 그 제물을 아무 냄비나 아무 솥이나 가리지 않고 찔러서 나오는 게 자기 거랍니다. 그러니까 찔러보고 좋은 게 나오면 가져갔겠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워 먹겠다고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것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날강도 짓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단지 제물을 먹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사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나번 예,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이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 이 수종 드는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회막에는 소수의 그 수종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과는 상관없이 그 회막에서 여러 청소들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또 그 제사를 자주 드리니까 그 그릇들을 그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여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가나안 종교 또 대부분의 그 우상 종교들에는 다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있으면 반드시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이 있고 여사제가 있는 종교에서는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사제가 하는 일이 그 성전에서 그 창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자기네들이 신전에서 그런 짓을 다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고요. 또 그런 여성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가진 신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땅에서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신들도 관계를 맺어서 피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이 단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침을 한 건지, 아니면 이미 그 신앙이 그 가나안의 그 여신들, 여사제들처럼 그런 역할들까지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가나안의 종교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홈리와 비나스는 거룩한 성소를 러브 호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개인의 윤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사회의 윤리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회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비번,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예,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나이가 많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의 영향력에서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더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언제나 좋은 샘플 또 바른 샘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환경은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 자신입니다. 많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자녀를 돈으로 키우려고 하면 자녀들이 잘 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의 그 어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해줘도 부모 자신이 샘플이 되지 못하면 자녀가 자라서 하는 말은 뭡니까?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였냐는 겁니다.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지죠. 예,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정말 해주지 못하고 전전긍긍이 하고 그런 것들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 마음을 자녀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반듯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때의 부모가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것은 부모 자신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워가는데 부모의 신앙 인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4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예,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범죄하게 했다고도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백성이 퍼뜨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의 만행이 백성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다는 뜻입니다. 그 제사장이 이러했다면 백성들은 더욱 이런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행했을 것입니다. 홈니와 비나스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특히 영적인 지도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누릴 수 있고 또 자신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이 24절에서 참 이 문제처럼, 더욱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은 엘리는 아들의 악행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서 누군가가 전해주었을 때는 많이 빼고 전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아버지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아들의 그런 행위를 소문으로 알았다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의 대화가 없고 부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팁은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꾸중에도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방치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체벌하지 않습니다. 예,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또 안 들어와도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게임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두었다가 그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애굽왕 바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식 표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팍하게 하고 나서 벌을 주시나 그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질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하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데 또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무서워해야 합니다. 휴, 다행이다가 아닙니다. 예, 부모님께 혼나기 전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불운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미리 그 이실 짓고 하는 게 바르게 됨의 지름길입니다. 2번, 홈니와 피나스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가고 있었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랐답니다. 예,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모습과 똑같죠? 네. 예. 그 은총을 받는데 여호와께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입니다. 그 지금 엘리의 집안은 이렇게 제사장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패역의 길을 또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좋은 것보다 미래가 더 좋은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좋은 집안은 지금도 좋지만 미래가 더 좋을 집안이 더 좋은 가문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은 교회보다도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4번 27절에서 36절은 엘리 집에 내린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a번 하나님께서 엘리의 조상에게 처음 나타났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패역의 길을 걷고 아버지가 말해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익명인데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면 이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바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엘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애굽의 노예였을 때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은 엘리가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고 그 실제적으로 이 엘리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나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그 아론의 후손일 때에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에 내가 찾아갔었고 그러면 집안을 보고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 있을 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노예 생활할 때에 아무것도 기댈 데도 없고 볼품도 없고 예 그럴 때 찾아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조건을 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런 모습 때문에 택하셨거든.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니까 택하시지 않는 거야. 너 그렇게 사는 거야. 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자기 출발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출발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이 망가지거나 그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 또는 그 초발지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따금씩 제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또 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를 그 확신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네. 정말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나를 택하셨지 그런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처음을 잃지 그 처음에 대한 그 은혜를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한평생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B번 2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그네 몰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강조하는 단어는 냅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신 그 엘리의 집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제단에 올라가는 것, 분향하는 것, 에봇을 입게 하는 것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하나님이면 저 같은 사람은 부르지 않았을 것 같군요. 정말 틀림없이.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더 많이 또 더 제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10번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네,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4장 15절에 보면 엘리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가 98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보통 한 15살 정도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다가 죽은 것을 봐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늦둥이를 보면 더 많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참 애지중지하고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엘리 가정의 하나님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 삶의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결정이 최우선시 됩니까? 내 결정이 최우선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 자녀가 최우선시 되면은 그 자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가족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10번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린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31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예,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젊어서 죽는다는 말이 이 31, 32, 33절에 3중으로 나옵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노인이 없게,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장수하지 못하고 한날에 죽었습니다. 당시의 장수는 다산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며느리도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2번, 엘리의 집안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누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3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충실한 제사장은 가깝게는 사무엘을 일컫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7장에 가시면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구히 행한다고 했는데 영구히 행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좋은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한평생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가 있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한순간 또 짧은 기간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주님의 신실한 통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F번 엘리의 집안은 홈니와 비나스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했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30절 하반절인데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했습니다. 예, 그 밑에 설명 중에 제가 지우지 않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있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고요. 영적인 것 심고 육체적인 것 거두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밤새도록 기도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밤새도록 공부하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겁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할 때, 그 존중하다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경멸하다는 가볍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무엇과 무엇은 동의어가 아니다인데 예, 직업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은 동의어가 아니다. 직업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은 동의어가 아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가장 거룩한 직업을 갖고서도 가장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서도 가장 세속적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세속적으로 보이는 직업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목사가 거리에서 자판을 깔고 장사하시는 분보다 더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보이는 직업이 그가 하는 일이 그의 거룩함과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거룩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은 자신의 삶과 인격의 수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보다 자신의 믿음과 인격, 삶이 더 거룩해야 합니다. 4번, 신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공존한다. 신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공존한다. 부모의 꿈에도 소원 중에 하나가 내 자녀가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나의 신앙은 사무엘에게 참 잘 이어졌습니다. 네, 신앙의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의 신앙은 사무엘 두 아들의 신앙에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신앙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각자의 믿음과 삶의 결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이 배경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가정에서 깊은 신앙인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 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날줄과 사람들을 섬기는 시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 사무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그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욕망을 따라서 살고 섬겨야 할 백성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나 최초의 인류가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 혹자는 그 제물이 가인은 짐승으로 드렸고 또 가인은 농산물로 드려서 그 그리스의 피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재는 없어져야 맞는 말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가 모두 없었다.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가 모두 없었다. 우리 삶에 또 신앙에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가 없으면 뭐만 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홈리와 비나스의 예를 보면 욕망의 생활화, 생활의 욕망화만 남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배냐 욕망이냐는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삶과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지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면 욕망을 생활하고 생활을 욕망화합니다. 나번 하나님 존중의 날줄과 사람 섬김의 시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삶의 새로움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10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날줄의 삶과 사람들을 섬기는 시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 승리하면 큰 것에 승리할 수 있고요. 작은 것에 넘어지면 큰 것에 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작은 돌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작은 돌에 미끄러지면 많이 크게 다칩니다. 우리는 큰 것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32장 41절과 더불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직분은 당시 사람들에게 구별된 것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거룩한 역할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구별된 직분을 욕망의 직분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더 많이 차지하는 미끼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나 역할이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나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명함의 앞면이 화려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의 날이 점점 더 길어질수록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가 점점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절한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소망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서도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셔서 연초보다 연말이 더 나은 구역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은 교회, 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표면보다 내면이 더 거룩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줄의 신앙과 사람을 섬기는 시줄의 섬김을 실천함으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